제 19 몸. 2장 질병.
질병은 생활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당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상태에 보존하는 길을 알고 싶다면 질병에 대해 우리가 취할 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질병을 대처해야 하는지 또 질병은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병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생활에 큰 결함이 있게 됩니다. 질병과 죄. 성경은 질병이 죄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최종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질병은 죄와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이고 또한 죽음의 선주자입니다. 만일 세상에 죄가 없다면 죽음이 없고 질병도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상에는 질병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질병은 다른 환난과 같이 죄로 인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품과 육신적인 성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인류가 타락할 때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혼은 죄악의 침해를 받았고 몸은 질병의 침범을 당했습니다. 혼 안에 있는 죄악과 몸 안의 질병은 모두 사람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사람의 범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더욱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몸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초기에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셨지만 말기에는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이 치료하신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손은 언제나 병든 자를 만짐으로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행실을 보거나 그분이 사도들에게 남겨주신 명령을 볼 때 그분이 베푸신 구원이 질병의 치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죄 사함과 질병의 치료로서 이 양자는 병행합니다. 주 예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악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서를 읽든 사도행전, 서신서들 혹은 구약을 읽든 우리는 질병의 치유가 죄 사함과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사야 53장은 구약에서 복음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한 장입니다. 신약 각 권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주 예수의 구속에 대해 말한 부분은 대개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중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는 몸의 치료와 혼의 평화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욱 뚜렷한 것은 이 장에서 담당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12절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라고 말하고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죄를 지신 것 같이 또한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죄를 지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질 필요가 없듯이 주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다시 질병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해쳤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실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실 뿐 아니라 또한 질병으로부터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믿는 이들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가련하게도 많은 믿는 이들은 절반의 구원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절반의 찬미를 바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손해를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만일 주 예수님이 다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질병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하셨습니다. 때로 그분은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병을 고치셨지만 때로는 먼저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본다면 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이 무엇보다도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분의 치료하심보다 그분의 죄사함을 믿기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이들은 그들과 정반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믿었지만 죄사하는 그분의 은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이들은 그분의 죄사하는 능력을 믿지만 그분의 치료하는 은혜를 의심합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주 예수님이 다만 죄에서 그들을 해방할 뿐 그분이 또한 병을 고치시는 구주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불신은 완전하신 구주를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의 혼과 몸의 구주로서 능히 사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죄사함만 받고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완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한 후에 또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집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죄와 병을 겸하여 가진 사람이지만 주님께 가서는 죄사함만 받으면 되고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짊어지거나 따로 치료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그분을 만난 후에 죄사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를 집으로 메고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보시는 죄와 질병의 상호관계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시는 바이며 질병은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일로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보시기에 혼안의 죄와 몸 안의 질병은 모두 사탄의 일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귀신을 만날 때 즉시 쫓아내시고 질병을 만날 때 즉시 치료하셨습니다.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병고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죄와 질병은 우리의 혼과 몸의 관계같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서로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채찍. 우리는 이미 질병에 관한 일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이가 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 상세히 보기로 합니다. 사도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질병을 주님의 징계의 일종으로 여겼습니다. 믿는 이가 주님 앞에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로 병을 앓게 하고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그들이 자신을 심판하고 그들의 과실을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자녀들을 징벌하심은 그들을 세상과 같이 정죄받지 않도록 그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징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건대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질병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질병이 완전히 몸에 속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결과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병을 앓는 것은 우리의 범죄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대부분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질병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주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이 무관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다만 제자들에게 모든 병자들을 꾸짖기 위해 죄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담이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소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의 질병의 성질과 완전히 다릅니다. 날짜부터 생긴 병은 자기의 죄와 무관하겠지만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앓는 병은 성경으로 본다면 죄와 관련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먼저 자백해야 그 다음에 치료가 있습니다. 죄는 질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질병은 하나님의 채찍으로서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죄들을 주의하고 거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질병이 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하며 이로써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누구에게 해를 입히고 혹은 누구에게 범한 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에게 교만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거나 일에 대해 자기 주장과 욕심이 생겼거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더러 이런 것들을 주의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심하게 가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든 자가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가장 성결한 자들입니다. 욥이 그 한 예입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병을 앓을 때마다 크나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전 생활을 회상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 어떤 감춰진 죄나 완악함이나 자기 뜻이 있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한 것이 아닌지를 알게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대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분과 간격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서 과거 나날 중 우리의 생명 안에 자아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얼마나 담지 않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서 진보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을 앓는 믿는 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급히 치료되기를 간구하고 치료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두어 살피고 진심으로 무슨 결함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살피고 자기를 정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은 그가 실패한 부분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릇 그가 이미 본 것들에 대해 그는 마땅히 즉각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만일 그 죄가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최선을 다해 배상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새롭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모든 뜻을 행하기 원해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에게 원하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있을 때 그분은 그분의 채찍질을 멈추십니다. 그분의 징계가 필요치 않을 때 그분은 기꺼이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살피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자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살필 때 질병은 이미 그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질병은 멈추게 됩니다. 오늘날 믿는 이의 가장 큰 필요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는 자기 죄에 대한 성령의 꾸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징계는 더 이상 필요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실 것이며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이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제하며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은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의 양심에는 그를 참소할 만한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믿을 담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비춤에 순종하고 죄악을 제하며 사함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면전으로 이끌려질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제해졌기 때문에 질병 또한 이에 따라 제해집니다. 이제 병을 앓는 믿는 이는 죄로 인해 주님께서 그의 몸을 채찍질했었지만 이제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의 몸도 은혜로 사함받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믿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의 임재는 특별히 나타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은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만족하지 않으시며 그것들을 교정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질병을 통해 우리의 단점을 알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압제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필히 양심을 통해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구속의 큰 역사는 본래 죄사함과 치료하심을 포함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입니다. 천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봄으로써 그분과 더 친밀한 교통을 갖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질병과 자아.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모든 환경은 우리의 진상을 나타내줍니다. 이런 환경들은 우리에게 없는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참된 상태를 나타낼 뿐입니다. 질병 역시 이런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얼마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을 때, 특히 오랫동안 병을 앓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을 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소에 우리가 말한 것의 진실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 대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분의 뜻에 만족하고 그분이 안배하신 뜻에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어떤 느낌으로 인해 그분의 뜻, 특히 그분의 안배에 대해 어떤 불평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병이 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그분이 안배하신 뜻을 대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가장 가련한 것은 시험을 받을 때 믿는 이가 그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러한 지경에 떨어지게 했는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중심에는 다만 일찍 치료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의 몸에 임하는 질병의 기간을 연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도구를 없애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민니니와 왕래하는 목적은 민니니가 아무 조건 없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관계없이 그가 기꺼이 단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니니가 순탄할 때에는 그분을 찬미하고 환난할 때에는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의 일을 오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민니니가 사지에 놓일지라도 대적하지 않는 단계까지 그분께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임한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아무리 위험한 몸의 상태이든 아무리 악한 환경의 상태이든 그것들은 다 그분의 손을 거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에 관계된 것이라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분의 뜻 안에 있습니다. 만일 그가 그에게 임한 일들을 대적한다면 그 일들을 자기 몸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질병의 심한 고통으로 미움과 악을 품었다면 질병으로 그의 몸에 임하게 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믿는 이에게 병이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믿는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도 되는가 안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가 병 중에서 자기의 병을 잊어버리고 다만 그분을 앙망하기 원하십니다. 지금의 문제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시고 장래에도 우리 몸에 병에 있게 하실 경우 당신이 이것을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능한 손 아래 순종하여 조금도 그분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밖에 있는 건강을 얻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가서야 그분의 뜻대로 치료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징계하실 때 그분을 떠나서 치료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떤 악심도 품지 않고 그때 그분이 주려고 하시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병을 앓고 있는 모든 믿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에 걸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자녀들이 순탄한 나날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 한 가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즉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순탄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찬미하는 말을 하며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그분의 뜻에서 멀리 떠나 그분의 은사로 돌이킬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할 수 없이 우리 위에 질병이나 다른 유사한 일들을 허락하사 우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은사를 원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만일 각종 역경에서 자신을 힘입지 않고 자기를 위해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질병은 사람이 자기의 뜻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안배를 원하는가를 가장 분명히 나타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 우리가 너무 자신의 뜻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과 주장에 너무나 많은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에게 그분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깊은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이 평상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의 몸에 고통을 겪게 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순종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만일 사랑의 권면이 효력을 잃으면 채찍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질하시는 목적은 사람의 뜻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병든 모든 믿는 이는 이 점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뜻 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적인 생명에 해로우며 영적인 일을 파괴시킵니다. 만일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영적인 노정에서 우리는 결코 맹렬하게 전진하지 못하고 공중을 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애는 우리의 몸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멸절시키기 위해 질병이 우리 몸에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며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쇠약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몸의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속히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증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하지만 결국은 생명의 소망까지 없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다루심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중하고 경한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동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강건한 믿는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비로소 자애의 마음을 제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몸은 이미 폐괴해지고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으며 질병이 이미 그의 몸을 잠식하였으며 고통이 이미 그의 능력을 소멸시켰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파쇄되었는데 사랑스러운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이를 때 믿는 이는 정말 죽기를 원하고 자기가 절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며 자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런 위치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어떻게 돌이켜 하나님의 치료하는 약속을 붙잡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애석한 것은 바로 믿는 이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믿는 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케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를 병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병을 앓을수록 더욱 자기를 사랑하고 약할수록 더욱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로 자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인데 그는 자기의 병세와 육신의 고통과 치료법과 증세가 호전됨과 악화됨을 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거의 자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그는 얼마나 자기의 음식을 주의하고 이것을 금하고 저것을 금할 것인지를 주의하는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얼마나 근심하는지, 그는 얼마나 자기의 춥고 더움과 수면을 주의하는지, 그는 조금 열이 많아지거나 조금 한기를 느끼거나 하룻밤 못 자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것들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를 대하는지를 주의하는지,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충분히 생각해 주는지, 자기를 잘 돌보아 주는지, 자기를 자주 보러 오는지에 대해 느낌이 예민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시간을 자기의 몸과 몸의 상태를 생각하는 데 사용할 뿐 주님과 그분이 자기 몸에 이루고자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믿는 이들이 병 중에 완전히 자기 안에서 헤매는지 모릅니다. 정말 평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가 병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자기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해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극도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병 중에서 우리가 자신의 증세를 보지 않고 자기의 진통을 돌보지 않고 전심으로 그분을 앙망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몸을 완전히 그분 손에 맡기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지 않은 증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몸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라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앓는 즉시 치료를 구합니다. 그는 먼저 마음의 악행을 제거한 다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다만 치료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 몸에 질병이 임하게 했는지를 묻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하신 이러한 일이 헛되지 않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쇠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즉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처로 가서 치료법을 찾습니다. 그는 빨리 치료되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서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으로 치료를 받으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믿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한동안 지난 후에 과거의 증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완전한 치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황하거나 치료하심을 구하길 원치 않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애석한 것은 믿는 이가 주님께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치료하심을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즉시 고통과 약함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력하여 가장 좋은 치료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각종 치료법을 찾도록 하는 자극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증세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두뇌가 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자기의 고초와 치료 방법뿐입니다. 만일 지연되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게 됩니다. 만일 치료가 순조로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의약품. 자애는 자연히 자기의 방법을 자아냅니다. 믿는 이가 자기를 사랑하고 근본에서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릴 때 그들은 즉시 세상의 의약품으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약품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단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변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고 우리의 몸도 그분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의약품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약품을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변론합니다. 그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 생활의 원칙은 할 수 있고 없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가 없는가, 자기 활동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믿는 이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간절히 치료되기를 구하고 의약품을 의지할 때 이것이 과연 자기로 비롯된 활동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인가입니다. 타고난 본성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다루심을 겪은 후에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아마 이 점은 죄 사함 받는 것보다 그 발버둥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주 예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늘 문을 열 길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의 치료하심에 대하여는 많은 의약품의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의 구원을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약품을 쓸 수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의약품을 쓰는 것이 자아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인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많은 철학과 심리와 윤리와 도덕과 예절과 규례와 교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완전한 것으로 봅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이러신 구원을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의 방법을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질병으로부터 구출해주는 많은 의약품이 있고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믿는 이들의 체험으로 볼 때 인류가 타락한 후 우리의 느낌이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매개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이들이 병들었을 때 의약품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의약품을 향해 있고 의약품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안과 분통과 근심과 분주함이요 사방을 다니며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을 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한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약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분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였으나 결국은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의약품을 사용할 뿐 그것에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믿는 이들 중에 의약품을 씀으로써 그 영적 생명이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매개체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약품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치료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의 능력은 천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얻는 방법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의약품으로 치료받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에 달렸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게 하는 것은 주 예수의 공로와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그가 사용하는 약품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했다 하더라도 그는 치료받을 사람에게 치료와 함께 영적인 축복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환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에서 의약품으로 돌이켜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이 치료하심을 얻을지라도 그들의 영적 생명은 큰 손상을 당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의약품을 쓰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자기 자신을 의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병든 원인을 살피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치료받을 때에 몸의 유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그의 영의 축복을 얻게 합니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의약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온 것이냐입니다. 의약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변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구주로 주신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이미 믿었으나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의약품을 찾아 천연적인 힘으로 치료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 예수를 받아들여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할 것입니까? 의약품을 의지하는 것과 주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일입니다. 우리는 의약품도 물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약과 약학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많은 방법과 약품들을 개발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천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한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의약품을 축복해달라고 구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치료했다고 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주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이가 편의를 위해 믿음의 싸움에서 떠난 현상입니다. 만일 질병 중에 사탄과 싸우는 목적이 치료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치료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 중에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약품을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관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때 의약품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는이는 구속의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있어서 세상 사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간증하지 못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것은 주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천연적인 것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의약품의 치료는 많은 때에 고통스럽고 늦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신속하고 복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치료받았다면 그러한 치료하심으로 얻은 영적인 유익은 의약품으로 치료받아서 얻은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병을 앓는 것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욱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침상에 있을 때 그는 과거의 생활을 통회하게 되지만 병이 나은 후에는 이전보다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치료받았다면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그는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공간은 모든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바로 우리가 자기의 활동을 멈추고 그분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치료받기 원하는 것은 다만 자아의 영향 때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치료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공간은 잊어버립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의 활동을 멈추었다면 세상 사람을 향하여 의약품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기를 살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원인을 이해해야 하고 그런 다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약품의 도움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믿는 이는 근심스럽게 치료받기를 구하지만 후자의 믿는 이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믿는 이가 강한 욕망을 가졌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 힘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병을 앓을 때 그렇게 의약품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다를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죄들을 자백하고 그것들을 제해야 하며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병을 앓는 믿는 이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해 그분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세력이 상실될 때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만일 믿는 이가 고개를 숙여 기꺼이 질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분 밖에서 치료를 구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대항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로 다시 병을 앓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동정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더 불쌍히 여기게 하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방법과 활동을 멈추지 않고 주 예수의 구원하심 외에 따로 치료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약품은 항구적인 치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강건한 몸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치료의 영은 곧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치료하심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입니다. 믿는 이가 세상적인 방법과 의약품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야 자기의 믿음이 보통 때보다 강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하고 전에 없었던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는 영혼만이 아닌 그의 몸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주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몸까지도 구속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면 그분은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하심을 보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세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코 전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질병을 통해 당신의 자애를 한 방울씩 소모시키실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몸을 돌본다면 의심하게 될 것이지만 만일 약속을 주목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믿음이 증가하며 치료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극단에 떨어집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완전히 의지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또한 천연적인 매개체로 우리 몸을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포도주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병을 앓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께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포도주가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가 그에게 선악간에 있는 포도주 같은 것을 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동시에 또한 극한에 빠지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약간 연약하다면 몸을 보양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을 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몸을 보양해 주는 이러한 물건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쓴다면 우리의 몸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되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면도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조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과 어긋나지 않고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보약만 먹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치유하심이 더 나은 것이다. 또한 다른 극단에 빠진 어떤 민니니들이 있습니다. 본래 그들은 아주 강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질병이 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 깨트려졌습니다. 그분의 채찍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아주 온유하고 인자하고 온순하며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질병이 그들에게 이렇게 효력이 있다면 건강한 것보다 질병을 낳는 것이 낫고 질병이 그들의 영적인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치유받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유되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 위에 임한 모든 질병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병을 앓을 때가 건강할 때보다 더 경건하기가 쉽고 외롭고 고통이 있을 때가 그들이 활동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친근하며 침상에 누워있을 때가 각처를 분주하게 다닐 때보다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것이 강건한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민니니들이 병중에서 그들의 악행을 버리고 많은 높고 깊은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한 많은 장애인들과 불구자들이 진실로 남보다 뛰어난 경건함과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분명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병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강한 자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는 다시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병을 앓을 때는 거룩하게 될 수 있지만 병이 없을 때 그는 다시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도록 해야만 오랫동안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거룩은 그의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생활이 단지 질병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들에게 믿는 이는 하나님에 의해 질병으로 다루심 받는 것 외에 일상적인 본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은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비록 고통을 견디는 것이 좋은 것이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면 이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의 의학적인 치료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래 병을 앓는 사람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병을 앓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치료하는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랫동안 병을 앓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때 그분의 능력을 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한 번도 질병을 축복으로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믿는 이가 죽기까지 질병을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병자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분을 위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인하여 병을 앓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결코 질병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병에 걸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병든 자를 보실 적마다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죄와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과 질병을 앓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지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치료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은 이미 질병과 믿는 이와의 관계를 빈틈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질병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는 이가 오랫동안 병을 앓도록 하실 의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믿는 이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바를 제거하고 나서 다시 질병이 자기 몸에 있도록 용납한다면 그는 자기가 병을 앓은 원인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가는 채찍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채찍의 원인이 제거되면 채찍은 이에 따라 없어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회. 오늘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후회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후회,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우리는 채찍이 영구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채찍을 거쳐서 맺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을 하나님의 형벌로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믿는 이는 다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율법의 관념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얼마의 형벌을 받아야 죄가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가정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돌이켜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만 읽어보면 많은 사람의 관념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에게 계시해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는 영원 안에서 믿는 이의 몸에 대해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질병에 얽매여 그분을 위해 활동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의 몸이 그들의 영혼의 강건함과 흥원함과 같이 잘 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님을 아무 의의 없이 단정하게 합니다. 그분은 잠시 우리를 채찍질하여 우리로 건강을 잃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의 말 또한 오랫동안 병을 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의 상태는 영과 혼의 상태와 같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영과 혼에 책망할 것이 없고 온전히 거룩하나 우리의 몸이 약하고 병을 앓으며 고통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사람의 온 존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한 부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주 예수님의 모든 일은 질병에 대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질병을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하늘 문을 두드리며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문구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 말한 것을 봅니다. 치유하심은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은 자기를 치료하시기를 원치 않고 오랫동안 병을 앓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은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이 그분의 태도를 이미 바꾸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질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질병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민니니들이 잠깐 동안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모든 소망을 잃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주님의 뜻이 질병과 사망의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을 앓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때로 그분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하늘에 질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을 앓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질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치료하심을 구함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리에게 모든 질병은 마귀에게 눌린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 예수님이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에 대해 말할 때 그녀가 사탄에게 매인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실 때 그분은 악귀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욥을 병들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한 가시는 사탄의 사자였고 그를 강건케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곧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병이 성숙한 것이 죽음임을 압니다. 병은 죽음의 한 가지 표일 뿐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면 또한 질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사망의 앞선 것일 뿐이고 사망은 질병의 한 단계 뒤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들 구절을 읽어본 후 우리는 질병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 이에게 무슨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제거하지 않고 질병이 자기 몸에 남아있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질병이 자기 몸에 남아있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모두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탄의 억압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에 따라 행한 후에는 마땅히 질병을 거절하고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가 원해서 마귀의 묶임을 받을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대적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가 환영해야 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묶임받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십니다. 믿는 이가 병을 앓을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질병이 그를 떠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묻는 바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히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원칙입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고 또 이런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이 계속 병을 앓게 하십니다. 만일 믿는 이가 질병을 용납하거나 더 심하게는 질병을 환영하고 질병이 세상을 벗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기를 가장 기뻐하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은사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거나 성경이 계시해 준 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병실이 때로 성소와 같아서 속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선한 의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결과가 어떠하든 무조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그들은 치료받아도 좋고 병을 알아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게 하고 자기를 다루시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의약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핑계대고 사람의 치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의약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사실 많은 믿는 이들은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의지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힘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은 사실상 영성의 게으름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도 역시 강건함을 좋아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체념한 채 피동적으로 오랫동안 질병에 자신을 내맡겨 왔습니다. 결국 병든 것이 일반화되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담대함마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여 믿음을 가지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의지가 활동적이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 예수를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본래 그들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는 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을 앓을 때 얻은 영성의 축복이 치료받을 때 얻은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그분께 드렸다면 자연히 우리는 치료받은 후에도 여전히 거룩하게 나날을 보내야만 우리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심으로써 우리의 몸을 얻으십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주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님과 새롭게 접촉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믿는 이는 병을 앓을 때보다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일어나서 치료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그런 다음에는 전일하게 그분이 계시해 주심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그분 손에 맡기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를 위해 기름을 발라줄 수 있는 교회의 장로가 있다면 청하여 성경의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잠잠함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